특집 대담. 조선인민이 살 길은 개혁개방뿐이다. 김정일 독재를 반대하는 인민들에게 개혁개방의 방도를 제시합니다. 윤성호, 장성무와 함께 조선의 내일을 그려보십시오.
조선인민이 살 길은 개혁개방뿐이다 시간입니다. 김정일 독재를 반대하는 양심적인 간부들 그리고 조선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청년 학생들과 함께 개혁개방의 구체적인 방도를 살펴봅니다. 개혁개방 이후 변화한 중국 사회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개혁개방 이후 중국인들의 식이주 생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개혁개방과 함께 중국의 사상과 문화는 또 어떻게 달라졌는지 여기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성호 방송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은 여전히 공산당이 집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사상을 좌우하는 것은 여전히 공산당의 리념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입니다.
네네.
예, 그렇지만 개혁개방 이후 중국 공산당의 리념이 어떻게 달라져 왔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순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먼저 문화혁명이 끝나고 개혁개방이 막 시작되던 당시에 중국 공산당의 리념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났습니까?
예, 당시에 그 중국의 당면 과제는 역시 경제건설이었습니다. 1976년 9월 모택동의 사망으로 국가주석이 된 화국봉은 문화혁명의 잔재를 한꺼번에 쓸어버리는 동시에 모택동의 계속혁명론을 옹호하면서 경제를 우위에 놓는 실용주의 노선을 내세우게 되는데요. 화국봉 주석이 문화대혁명의 잔재를 청산하면서도 문화대혁명을 주도했던 모택동을 옹호하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자신이 모택동의 계승자라는 점을 내세워서 정권을 안정시키고 또 한편 실용주의파의 특세를 견제하려는 그런 의도로 풀이가 됩니다. 문제는 실용주의를 내세웠으면서도 경제계획은 여전히 비현실적이었다는 겁니다. 76년부터 85년까지 약 10년 동안 농업생산량을 매년 4에서 6% 정도 증가시키겠다. 또 농업의 기계화 비율을 85%까지 달성하겠다. 이런 것을 내용으로 국민경제 10개년 계획을 세웠는데요. 이것은 대약진 시기 현실을 무시한 채 수립된 계획, 경제계획 이것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화대혁명이 끝난 직후인 화국봉 시대에 중국 공산당은 경제를 우선한다는 실용주의를 내세웠다는 점에서 향후 변화의 기본 방향을 어렴풋하게 제시를 하긴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급속하게 약화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화국봉의 계속혁명 옹호론과 또 실용주의가 경제성장에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둥소평이 등장하는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78년 3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화국봉이 결국 물러나고요. 등소평이 등장을 했습니다. 등소평은 그동안 줄기차게 강조됐던 모택동의 계속혁명론을 포기하죠. 그리고 혁명보다는 경제건설을 확실히 우선하는 실용주의적 개혁개방 정책을 공식 채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시점이 중국 공산당이 사회주의 혁명 대신에 실용적인 경제발전을 전면에 내세우는 전환점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둥소평이 등장하면서 중국 공산당의 리념과 노선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예, 둥소평은 중국적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 국가 건설 이런 구호를 내세우고 정치를 해나가게 되는데요. 이것을 위해서 그 두 가지를 더 내세우게 됩니다. 하나는 이른바 4개 현대화 노선입니다. 계급 투쟁이나 계급 모순론에서 벗어나 날로 증가하는 인민들의 물질적 요구 그리고 이에 상응하지 못하는 낙후한 생산력을 중국 사회의 주요 모순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농업, 공업, 그리고 국방, 과학기술 이렇게 네 개 부분의 현대화를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채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정치 제일주의 노선을 경제 제일주의 노선으로 바꾼 조치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개혁개방 노선입니다. 개혁개방의 정당성을 내세우기 위한 이론적 근거로 등장한 것이 이른바 이제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인데요. 경제적으로 빈곤하고 낙후된 농업국가 중국을 사회주의 초급단계로 규정을 하고 농업국가를 현대화된 공화국으로 전환하겠다. 그리고 또 자연적인 농업경제에서 고도의 상품경제로 발전시키겠다.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개혁과 개방이다. 이런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네, 이걸 보면 사실 개혁개방 노선을 전면에 내걸면서 사실상 혁명을 포기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만 사실 중국식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총노선에 여전히 사회주의를 견제하고 있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이걸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예, 그 당시 등소평은 개혁개방을 통해서 중국식 사회주의 건설을 내세우면서 네 가지 원칙을 고수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첫째는 사회주의 노선을 견제하겠다는 거고요. 둘째는 인민민주독재를 견제하겠다는 것이고요. 셋째는 공산당의 영도를 견제하겠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넷째는 막스 레닌주의와 모택동 사상을 견제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사회주의 노선과 기본 이념은 고스란히 계승하겠다. 그리고 개혁개방은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실용주의적 차원에서 추진한다. 그러나 이념은 사회주의다. 이런 것을 분명히 한 조치라고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사실 화국봉도 경제 발전과 실용주의를 내세웠지만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계획이 없어서 사실 성과를 거두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예, 그렇다면 등소평이 내세운 개혁개방 계획, 뭐 이건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 그 등소평은 국가발전 정책을 이른바 현대화 3단계론이라고 하는 것으로 제시를 하는데요. 그런 겁니다. 80에서 90년까지 약 10년 동안은 가장 기본적인 먹는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짰고요. 그리고 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또 10년 동안은 인민들이 중산계층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2050년까지는 중국이 지금은 개발도상국 초급 단계지만 그때가 되면 중간 정도의 중진국까지 끌어올리겠다. 이렇게 계획을 제시를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3단계 발전론에 따라서 중국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각종 대내외 경제 개혁 정책을 추진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현실을 기초로 중국 인민들의 실질적인 생활 향상 그리고 장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공을 한 셈이죠. 그래서 개혁 개방을 통해서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를 건설하겠다는 이러한 노선을 오늘날 중국 사람들은 등소평 리론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구만요. 이제 우에서 말하다시피 사회주의, 인민독재, 그리고 공산당 영도, 막스 레닌주의와 모택동 사상을 고수하겠다는 이른바 이 네 개 원칙은 4개 원칙. 이건 정치는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중국 당국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예, 그것이 시장 경제를 도입해서 중등 공업국으로 발전하고 또 그에 따른 경제적 열매로 인민들의 생활 수준을 높이겠다는 이 중국 정부의 전략적 장애가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 경제 분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정치 분야의 개혁 속도가 이제 느린 편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당연히 그 때문에 부작용도 없지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1986년 학생과 지식인들이 주도했던 정치적 민주화 요구 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 1989년에 벌어진 천안문 사태도 결국은 중국의 정치적 리념 변화를 요구하는 투쟁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 정부는 한편으로는 급진적인 변화 요구를 억누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 경제를 위해 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문제와 사태를 해결을 해나갑니다. 1980년대 말 이제 그 당시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되던 시기였는데요. 소련 연방의 붕괴는 한편으로는 등소평 체제의 위기를 고조시키는 면이 있었고요.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이 정당하다. 그래서 중국은 체제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다. 이런 것의 어떤 논리를 입증하는 그런 증거가 될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92년 제14기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중국 당국은 그 중국의 그 체제 성격을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다 이렇게 공식화합니다. 등소평은 당시 그 남순 강화에서 계획과 시장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본질을 구분짓는 요소가 아니며 양체제 모두 두 요소를 공유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요. 80년대 중국 사회에서는 약 10년 동안 계획이 먼저냐 시장이 먼저냐 이런 것을 두고 논쟁이 아주 치열하게 벌어져 왔었습니다. 등소평은 그 남순 강화를 통해서 시장이 경제활동을 조절하는 주요 수단이라는 점을 사실상 천명하면서 논쟁의 그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개혁의 속도는 중요한 게 아니고 시장경제 체제 이것을 중국 사회에 뿌리내리는데 박차를 가하라고 이제 선포한 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적 문제를 정치 개혁의 속도를 더해서 푼 게 아니고요. 시장 경제를 더 강화하고 경제를 빠른 속도로 발전시켜서 정치적 문제를 완화하는 그런 전략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소련과 중국을 비롯한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이 개혁과 개방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들 나라의 인민들은 굶주림에서 해방됐고 자유롭게 말하고 이동하고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들이 역사적으로 증명해준 개혁개방의 길. 조선인민의 꿈이자 미래입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 공산당은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자신의 리념으로 공식화했습니다. 중국의 리념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회주의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변화해왔다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거 시장경제라고 하면은 사회주의 하에서는 생소한 거거든요. 시장경제 그렇죠. 하면은 자본주의 시장, 이제 경제를 시장경제라고 하고 네네. 사회주의 경제를 계획경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 그 사회주의 시장 경제 리념의 주요 내용이 체계적으로 드러난 것은 중국 공산당 17차 전국 대표대회였습니다. 당시 호금도 총서기가 관련 내용을 대표대회에 보고하는데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과학적인 발전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중국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은 소강 사회다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그 당시 사회주의 시장 경제 리념의 주요 내용이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첫 번째 중국의 이제 특색 있는 사회주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예,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내용은 이제 다섯 가지로 당시 전체 회의에 보고가 되는데요. 첫째는 중국 공산당이 영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 건설을 중심으로 앞에서도 얘기했던 네 가지 기본 원칙을 견지한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개혁 개방을 견지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사회 생산력을 발전시키며 사회주의 제도도 완벽하게 수립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사회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사회주의 민주정치, 사회주의 선진문화, 그리고 사회주의 조화사회 건설을 추진해서 부강하고 민주적이면서도 또한 문명적인, 그야말로 조화로운 사회주의 현대국가를 건설한다는 것. 이것을 이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호금도 총서기는 발표문에서 막스주의는 중국의 현실과 결합하고 시대와 함께 발전하면서 인민대중과 운명을 같이 해야만 거대한 생명력과 창의력 그리고 감화력이 생긴다. 그래서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 이론 체계를 견지하는 것이 막스주의를 진정으로 견지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국식 사회주의라는 것이 사실은 사회주의와 시장주의,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결합한 것이라고 이제 중국 당국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본질적으로 볼 때에는 그 사실상 시장경제를 강화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등소평 리란이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사회주의 시장경제론의 두 번째 요소인 과학적인 발전관, 이건 어떤 것입니까?
예, 과학적인 발전관의 내용은 뭐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발전이다. 그리고 핵심은 그 발전의 목적은 인간 본위로 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급투쟁이라든가 사유제 철폐와 같은 사유주의 리론과는 강조점이 이제 크게 달라진 점을 이제 알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내용의 두 번째는 발전은 전면적 소강사회를 건설하고 사회주의 현대화를 가속화하는 데서 결정적 의의를 갖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중국이 소강사회로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발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전력을 기울여서 발전을 추진하자는 것, 그리고 사회생산력의 끊임없는 해방과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이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제건설, 그리고 정치건설, 문화건설, 사회건설, 자 여러 가지 사회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을 하되 각 부분과 각 분야가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자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와 농촌의 조화, 그리고 발전된 지역과 락후된 지역의 조화,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 경제와 사회의 조화, 그리고 국내 발전과 대외 개방의 조화, 그리고 이제 중앙과 지방의 조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에서의 조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해야만 발전이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고 이것이 과학적 발전관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럼 마지막으로 소강사회의 전면적 건설인데요. 사실 이거 소강사회 하면 생소한 이제 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소강사회, 어떤 사회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 그 사실, 완전히 선진국으로 경제적 부가 있으면서 인민생활도 높고 그러면서도 강력한 정치 경제력을 다 갖춘 나라, 이런 나라로까지 중국 사회를 끌어올리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강대국으로 가기 한 전 단계쯤으로 소강사회 이렇게 이제 단계를 정한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시장경제와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서 인민들의 소득을 늘리고 지역과 계층 간 격차를 줄이겠다. 그러면 그것을 소강사회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 당국은 2020년 소강사회가 실현되면 공업화가 실현되고 종합국력이 뚜렷하게 증강돼서 국내 시장 규모가 세계에서 이제 가장 커지고 주민 생활 수준도 크게 높아지면서 인민들의 민주적 권리까지 보장이 되면서 제도도 완벽해지는 그런 문명사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사상과 리념은 어떻게 변화했다고 이제 평가할 수 있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예, 개혁개방 이후에 지난 30년 동안 중국 공산당은 리념성 자체가 꾸준하게 약화되어 왔다고 평가가 됩니다. 중국에서는 리념을 뜻하는 용어로 홍이라는 글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실리라든가 전문성을 뜻하는 용어로는 전이라는 글자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개혁개방 이후 30년 동안 중국의 정치는 홍에서 전으로 지속적으로 이동을 해왔다고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 사회에서는 그동안 혁명, 그 다음에 또 투쟁, 무산계급 이런 이제 이념적 세체가 짙은 용어들이 사라지고 대신 발전, 건설, 경제와 같은 실용주의적 용어가 대거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 인민들 가운데 혁명이나 투쟁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경제발전과 풍요로운 생활입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도 자신들의 리념에 이러한 인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끝으로 중국 공산당의 리념 변화 좀 이거 전망해 주시죠.
예.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회주의라는 용어는 앞으로도 일정 기간 물론 뭐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중국 공산당은 경제발전과 인민들의 생활 향상을 최우선에 놓는 정당이 현재 됐고요. 그리고 이러한 성향은 앞으로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다른 나라, 이른바 자본주의 나라의 정당들과 내용적으로는 사실상 차이가 없는 정당으로 계속해서 변화해 나갈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우리는 지금까지 개혁개방 이후 중국 공산당의 리념 변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 공산당은 혁명과 투쟁을 앞세우던 이념 정당에서 경제 발전과 인민 생활을 앞세우는 민주주의 시장 경제 정당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일정 기간은 공산당 집권을 위해서 사회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겠지만 이미 사회주의라는 용어는 계급 투쟁과 혁명이 빠진 빈 껍데기만 남았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우리는 개혁개방 이후 변화한 중국의 문학과 예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인민이 살 길은 개혁개방뿐이다.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